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오늘은 제4장 공리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 미친 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광우병 소를 제한 없이 수입하겠다라는 행정부의 조치이고, 두 번째는 이명박 당선자의 한반도에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다 국민들은 무력하게 그런 조치 아래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상당히 양식 있는 사람들에게 번뇌를 안겨주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사태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첫째로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극한의 퇴행을 보여준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기본권의 중핵적 속성을 갖는 환경권에 대한 전적인 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적인 무시는 주먹구구식 공리주의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4년 공리주의를 살펴보면서, 과연 세련된 공리주의가 주먹구구식 공리주의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방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광우병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프리온이라는 변형 단백질이 육식을 한 소가 감염되면, 그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감염되면 그 소를 먹은 사람도 이제 뇌가 숭숭 뚫리는 병에 감염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병의 발병은 감염 이후에 10년에서 19년까지 상당히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의 상당수가 광우병에 감염되었어도 그것에 대한 일단 지각은 상당히 늦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 치과 치료 받은 사람도 광우병에, 또 다른 사람도 광우병에 걸리고, 이게 열에서도 500도씨 가량의 열에서도 살균 개념이 아니고, 이게 안 없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이기 때문에 얘들이 안 없어져서, 이 사람을 수술했을 때그 수술 외과 도구로 다음 사람 수술 받으면 또다 걸린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배설물이 여한 형태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 또한 광우병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소를 먹은 사람하고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또 한국에서 소를 자신이 광우병 소는 안 먹겠다, 한국 소만 먹겠다 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그것은 집에서 소를 이용한 요리를 해 먹을 때나 해당되는 말이고, 밖에서 소와 관련된 요리를 먹을 때 한우라고 해도 다 한우가 아닌 거고, 또 특히 단체 급식을 하는 학생들, 학교의 학생들과, 뭐 이거는 대학교의 학생회 간 식당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군대에서의 어떤 단체 급식. 그러면은 젊은 세대의 거의 대부분은 집단적으로 광우병 소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선택권이 없는 것이고, 결국 이 광우병을 소를 들인다는 것은 먹을 사람 먹고 먹을 사람 먹지 마라 해서 담배처럼 위험 관리가 전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에 수복 불가능한 거대한 역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집단적으로 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자는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위험에 방비할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를 싸게 먹겠다, 또는 FTA를 꼭 도입시켜야 하겠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극도의 위험에 방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이나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한반도 대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대 논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수의 안정과 홍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서 그 수많은 이제 댐을 세우게 되고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세우게 되고 또그 공사 과정에 준설 작업을 통해서 땅바닥을 다 긁어내고 강의 흐름을 구불구불하게 된 강을 직선으로 다 펴고 이러면은 결국 식수의 오염과 홍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권은 추상적인 권리로서 그것이 민사소송에서 어떤 청구의 근거가 될수 있는 권리가 되지 못한다는 대부분의 입장은 이렇게 명백히 삶의 필수 불가결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서는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잘 가지 않는 국립공원인 산을 좀 바꾸겠다. 뭐 천성산을 이렇게 바꿔서 터널을 뚫겠다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권과 관련해서 판례 논리를 그대로 따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멀리 있는 어떤 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식수와 관련된 것이라면은 그것은 자신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식용 물, 뭐 물을 이제 샤워할 때도 쓰고 밥 해먹을 때도 쓰고 마실 때도 쓰는데 그 물과 관련된 권리라는 것은 추상적인 환경권이니까 그냥 국가가 입법기구를 통해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청구 근거가 될수 없다는 태도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로부터의 자유. 대규모의 홍수를 불러일으킬 것이 뻔한 하상계수가 매우 높아서 댐을 갖다가 막 여러 대 세워가지고 수량을 확보해가지고 가득가득 각 구간마다 채워놓고 있을 때 갑자기 홍수가 온다. 홍수가 온다는 걸 일기예보로 알아도 그 물을 다뺄 수가 없죠. 그 물을 다 빼게 되면은 그뭐 1년 동안 운하 장사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뺄 수가 없고 물을 찰랑찰랑 그렇게 넣어두고 있으면은 홍수가 오면은 댐이 와르르 수십 개가 동시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불확실한 극도의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불확실한 극도의 위험을 도입할 것인가, 나의 삶에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전적으로 개인의 권리에 속하는 문제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도로 큰 삶의 영향을 가져오는 불확실한 위험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닌 것은 통상 집단적인 의사결정의 대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다가 공장단지를 세우고 그린벨트를 어느 정도 해제하고 이런 문제가 만약에 극도의 위험스러운 사태가 걸려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여전히 집단적 의사, 즉 통상적인 민주주의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식수의 문제, 아까 말했던 변형 단백질인 프리온이 다 퍼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비책을 개인이 제대로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도입하면서 단지 국민의 그 문제에 대해서 숙고해 보지 않은 국민의 사십 몇 퍼센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든지 국민의 30~40%가 지지한 대통령이 30% 정도 지지한 대통령이 공약으로 그것을 내세웠다거나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삶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극도의 위험을 자기 삶에 도입하지 않을 권리, 그러한 도입에 있어서 각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획에 있어서의 자유권, 그 자유권을 침해하는 대단히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극한의 퇴행이라고 볼수 있는데, 대의민주주의가 사람들의 권리나 삶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무조건 어떤 사람 뽑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패키지로 자기가 공약으로 내세운 거는 다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하겠다 하면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좋은 것은 경제를 살려주니까 다 공공 입장에서 보아서도 다 좋은 것이다. 이런 논변 가운데서는 아까 제가 말했던 수복 불가능한 극한의 위험을 각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논변은 완전히 실종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나의 삶에 암벽 등반의 위험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 것이죠. 흡연의 경우에도 간접 흡연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독립적으로 담배를 피는 것이 나의 삶의 극한의 위험 관리에 있어서 자유권 박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광우병 소의 수입이라든지 한반도 대운하의 착공은 수복 불가능한 위험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우리가 통상 수복 불가능한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상의 자유권도 수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 매매와 같은 것이 가장 자유주의적인 윤리적 담론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까닭은 그 신장 매매가 수복 불가능한 사태를 그 신장을 판 사람에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수복 불가능한 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다양한 많은 문제들은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복 불가능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자살 방조, 신장 매매, 그리고 뇌의 급격한 파괴를 가져오는 마약의 흡입,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이 숙고하지 않고 성급히 결정한 것의 의사결정권을 우리는 거의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개인이 약물 중독이라는 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극도의 근시안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합리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였을 것을 우리는 알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집단적으로 가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수복 불가능한 사태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정책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대의민주주의적 과정보다 더 엄격한 절차적 과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대의민주주의적 과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의견은 덮지만 삽질은 곧 시작하겠다라는 너의 어떤 수복 불가능한 사태에 대한 위험 관리권, 위험에 관한 자유권은 전부 이명박 내 손에 있소이다. 이런 어떤 태도는 극도로 퇴행적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먹구구식 공리주의가 만연한 사회, 그리고 숙고하거나 심의하지 않은 의제들이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패키지로 실시될 때 어떠한 재앙을 가져오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공리주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절 두 종류의 윤리체계. 장과 다음 장에서는 현대의 도덕철학에서 가장 널리 논의되고 또 변호되는 두 가지 규범적 윤리 체계가 제시된다. 첫 번째 체계인 공리주의는 벤당간빌의 저작 속에서 그 고전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두 번째 체계는 위대한 독일 철학자 칸트, 의무론적 형식주의. 칸트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다. 그래가지고 4장에서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84페이지. 공리주의와 형식주의는 뭐가 다른가? 공리주의는 목적론적이고 형식주의는 의무론적이다. 목적론적 이론은 결과가 좋으니까 이 행동을 하면 결과가 좋으니까 이 행동은 옳다. 그래서 옳음은 좋음에 종속한다. 좋음을 발생시키지 않은 옳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좋음과 연결되지 않은 옳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즉, 옳음이라는 것은 좋음의 계산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의무론적 이론은 한 행동이 어떤 도덕 규칙에 따르면 옳고 위반하면 그러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좀 설명이 부적절하고, 의무론적 이론은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죠. 좋음은 옳음을 결정하는 고찰 자료는 될수 있을지 몰라도, 옳음은 옳음을 도출하는 그 자체의 어떤 논리를 갖고 논증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쭉 가가지고, 뭐, 방금 설명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공정한 정의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정의다. 그래서 세 명이 무인도에 갔는데, 그 무인도에서 그 사람 셋의 어떤 싸움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에 상관없이, 비옥도, 토지의 비옥도나 양에 있어서 동등하게 3등분을 하겠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세 사람의 행복을 합했을 때,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을 적용해서 행복을 합했을 때 가장 최대의 행복량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싸움 잘한다고 자기가 제일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싸움 잘하는 순으로 하면은 그것이 분쟁과 반목이라는 비효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결과를 염두에 두고 그냥 세명 같이 자르겠다. 똑같은 양으로 자르겠다. 이것이 공리주의적 사고방식, 목적론적 사고방식이죠. 의무론적 사고방식은 세 사람의 행복의 양을 합산해서 최대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범의 본질 자체가, 공정성 자체가, 의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즉, 독자적인 도덕 규칙을 도출하는 어떤 구성적 방법에 의해서 어떤 것이 보편화 가능한 도덕 규칙인가, 어떤 것이 모두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선택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지침인가, 어떤 것이 사람들이 힘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합리적인 이성의 행사의 결과로서 따를 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고려하면은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누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그리고 설사, 어떤 한 사람은 물욕이 너무 강해서 똑같이 나누었을 때 생기는 비효용이 엄청나다 라고 해도, 만약 공리주의에 따르면은 그 사람의 어떤 물욕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떤 병적인 비효용을 감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땅을 주는 것을 추천하겠지만, 의무론적 윤리설에서는 그러한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건 아니건 이것은 상관이 없다. 땅이 좋음을 발생시킨다. 이것은 하나의 고찰 자료인 것이죠. 그것이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면은 애초에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고, 그 삶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좋음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좋음에 대해서 종속적이지 않고 오히려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보고 잠시 쉬었다가 제2절 하도록 하겠습니다.